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약의 전통을 비교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그 비교에 대한 설명은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에다가 인간적인 한계를 정의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그으려고 했던 것이 구약이라면 이제 복음의 예수님은 그 한계를, 구약의 한계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넘어서고 극복하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중심의 사랑쟁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접하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열두 제자들을 뭐 이런저런 각 지역으로 파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약의 전통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배타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구약의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걸 강화하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다른 행적과 말씀들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으로는 이 말씀이 구약의 전통에 입각한 그 구약의 배타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예수님의 행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타성을 제외한 다른 답을 찾아보는 묵상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인간적인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몫을 초대 교회의 몫으로 남겨두려 하는 이 복음사가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기간 중에 유다인들에게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후에 다른 민족들에 대한 선교는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사가가 하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예수님 입장에서의 복음 선포의 인간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기적이라는 당신의 수단을 막 마음대로, 막 편리한 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죠. 물리적인 한계를 여실히 인정하시면서, 사람임을 여실히 인정하시면서 걸어다니시고 주무시고 또 목말라 하시고 지치시고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뭐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따위에 그런 힘을 주지는 않으셨죠.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을 뿐이지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오라라고 하시죠. 그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울타리를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신 듯 합니다. 막 기적을 가지고 막 사람을 불리고 이러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적은 물에 물감을 풀면 그 물감의 색이 유지가 되지만 너무 많은 물에 같은 양의 물감을 풀게 되면 그 물감의 색이 사라지는 이치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짧은 공생활 안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유다인들에게 집중하시고 더 넓은 선교는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 선포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기꺼이 동시에 당신에게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의 고을로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배타성에 대한 답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단기적인 시간 안에서의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은, 이 구약의 전통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해서 배타적이기만 한 것일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매력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모습과 배타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일독서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단서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느님은 너희가 유다인이라서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나의 소유인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격이 유다인들에게만 있다고 한정을 지었을 뿐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은 그런 한정을 지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초창기 율법들, 초창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유다교를 믿고자 하고 유다민족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다교 유다인들의 포용성이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고성을 처음으로 점령할 때 이방인이자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 예리고성의 주민이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그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일족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마태오복음을 보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 가문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탈출기의 하느님의 말씀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인이라서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만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공생활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다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 후인 초대교회 안에서도 구약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여전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약과는 거꾸로 이방민족이 유다인을 그리스도교의 울타리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다인의 숫자보다 이방민족의 숫자가 커지고 숫자가 커지면서 영향력이 커지자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서 여전히 배타적인 유다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교회 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지적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유다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가 진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짝 협박을 하죠. 결국 바울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한 번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택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정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대교회의 분위기와 현대교회의 단어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받은 세례 성사가, 내가 어제 영한 영성체가, 내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해 성사가 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정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성사를 성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성사의 정신을 꾸준하게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그들보다 조금 처지가 낫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코 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탈출기 이야기에서도 하느님이 당신 말씀을 듣고 당신 계약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당신의 계약을 지키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독서였던 로마서의 말씀 안에서 풀어보자면 바로 나와 나 자신의 화해, 나와 이웃의 화해,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화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화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용서의 결과가 화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사도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와 내가 우리가 되고 나와 이웃이 우리가 되고 나와 하느님이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가 동시에 함께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넘어서는 우리는 결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런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의 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죽이고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십자가라는 자기 비움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자기를 비우는 방법 말고는 진정한 화해의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지극히도 아름다운 이 길 안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